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이미란이었습니다.
주황인민방송국입니다.
주황인민방송국입니다.
주황인민방송국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신흥 산업이 충분한 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해시가 발견된 문제점에 착안해 정돈 개혁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풍 리키마가 산동성해에서 재차 상륙했습니다.
도미니카 메디나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대표단과 회견했습니다.
뉴스에 시사회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개혁개방 이래 우리나라 제조업은 부단히 규모를 확대하면서 명실상부의 세계 제조업 제1대국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습근평 총수기는 줄곧 제조업 발전에 중시를 돌리고 새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의 중대한 역사적 기회를 잘 포착해 제조강국 건설과 선진 제조업 발전을 다그치 한다고 수차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발전을 거쳐 우리나라는 세계 공장에서 세계급 혁신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날로 기반을 다져가는 국가 혁신 체계와 신과학기술, 신산업, 신경영 형태가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당면, 혁신은 신흥산업을 이끌고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전반 국면이 깊이 융합되면서 고수준의 질적 성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8일,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과학원 제19차 원사대회, 중국공정원 제14차 원사대회에서 중국의 강성과 부흥을 실현하자면 반드시 과학기술을 대거 발전시키고 세계 주요 과학중심과 혁신 고지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융합 발전의 기회를 잘 포착하고 정보화, 지능화를 지렛대로 삶아 새 동력을 키우며 일련의 전략적 신흥 산업 집계를 선차적으로 육성하고 크게 발전시키며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실물 경제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제조업 산업 모델과 기업 형태의 근본적인 전환을 다그치며 우리나라 산업을 세계 가치 사슬의 중고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동부에 위치한 강소성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천병입니다. 2018년까지 강소성의 제조업 규모는 연 8년째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강소성은 관건 분야의 핵심 기술 돌파를 추진하고 자주적이고 통제 가능한 현대 산업체계 구축을 다그치어 고수준의 질적 성장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강소성 사회과학원 사회정책연구소의 왕수화 부소장은 우리는 꼭 규모와 량적인 확대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느 한 세부 분야에서 우승을 차지한다면 해당 산업 사슬 고리에서의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남통진강 용접기계설비요한회사는 기업의 대부분 지원을 공업 로봇 핵심 부품인 전용정밀 감속기 연구개발에 투입해 감속기 자조화 생산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일본 상품의 시장 독점 국면을 돌려세웠습니다. 현재 남통진강은 전국 200여 개 제조업체에 100% 국산화 공업 로봇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통진강 용접기계설비요한회사 고경군 부사장은 핵심적인 것은 살 수도 없고 빈손으로 얻어올 수도 없는 것이기에 반드시 자체 투입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고경군 부사장은 이는 단실내 기업 층층에 압력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지만 장원한 견제서 보면 반드시 기업에 득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6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선참으로 첫 단계 5시대 통신 상용 인허가를 발급했습니다. 짧은 한 달 사이 전국 첫 전과정 5시대 통신 지능제조 생산 라인이 호북 무한 홍신통신기술유한책임회사에 자리 잡았습니다. 바이어들은 원격 작성한 주문서를 5시대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된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업체에 전송하면 바로 생산, 검측, 납품 등 전반 과정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신과 홍신통신 오지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 관계자 사광위는 현재 회사의 생산 조기는 과거의 15일 정도에서 7, 8일로 50%나 단축되었고 30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단일 생산 라인도 직원 1명이면 충분히 조절 통제가 가능해졌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업 생산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200여 개 디지털화 작업장과 지능 공장을 초보적으로 건설하고 공업 로봇 생산량도 14만 대를 넘었으며 공업 기업 디지털화 연구 개발 설계 도구 보급률도 68%까지 늘어 올해 중국 지능제조 업계의 시장 규모는 1조 9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공업정보하부 신국빈 부부장은 상반기 코도 기술 제조 부가가치는 9% 성장해 전반 제조 발전 수준보다 2.6%포인트 빠르고 전략적 신흥 제조 부가가치는 7.7% 상승해 전반 제조 발전 수준보다 1.3포인트 빨랐다고 소개했습니다. 신국빈 부부장은 신에너지 자동차, 도시궤도 차량, 서비스 로봇, 3D 프린터 설비, 첨단 의료 설비, 생물의학 등은 전부 비교적 높은 성장 속도를 자랑했다고 표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경제기술경제연구소 황한권 소장은 혁신 견인은 중국 경제의 자율적 추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황한권 소장은 최근에 있는 사회 과학기술 혁신이 경제 발전을 이끄는 제1동력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기업 전환 성격, 질 높은 성장, 효과성 증대의 자율적 행동으로 자리 잡았다고 표했습니다. 황한권 소장은 사회각계는 전부 혁신 주도형 발전 전략을 적극 관찰하고 있으며 이 같은 큰 배경 하에 연구개발 투입 규모는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황한권 소장은 대규모 투입과 더불어 일련의 혁신 성과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혁신 성과의 견인력은 제조업 전환 성격의 훌륭한 버팀목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고표준의 질 높은 성장의 실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강조했듯이 혁신은 제1동력이라는 인식을 기피하고 고수준의 과학기술을 제공해 현대화한 경제체계 건설을 힘있게 지탱해 나가야 합니다. 올 상반기 국내에서 비교적 높은 기술 함량과 부가가치를 가진 공업 신제품 생산량은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이 기초시설 건설, 신에너지, 해양생물, 디지털 경제 등 분야에 부단히 투입 응용되면서 하반기 신흥산업은 여전히 안정 속에서 성장하는 경제 운행 추진에 강유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상해시는 습근평의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성을 초심을 잃지 말고 사명을 명기하자 조제교양 활동의 성과를 가늠하는 표준으로 간주하고 문제를 정시하는 자각성과 칼날을 내부로 돌리는 용기를 갖고 정돈개혁을 실속 있게 진행함으로써 정돈개혁 사업이 민심에 부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제교양 활동을 전개한 후 상해시 당위원회 영도들은 솔선적으로 중국 공산당 제1차 대회 요적지와 용화 열사능원을 집단 참배했고 조제교양 전문학습을 조직했습니다. 상해시 당위원회 리강석이는 상해는 중국 공산당의 탄생지이고 또 우리 당 초심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면서 이번 교양 활동에서 제1차 대회의 요적지를 포함한 상해의 혁명 홍색 자원들을 잘 이용해서 역사의 시작점에 돌아와서 초심을 찾고 새 시대의 시점에서 초심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을 이끌 것이며 또 습근평의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두뇌를 무장해서 실천을 지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조제교양 활동에서 상해시는 군중들이 가장 급해하고 가장 우려하며 가장 기대하는 민생 난제들에 비춰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걱정하는 일, 시끄러워하는 일, 시름 못 놓는 일들을 제때에 발견하여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상해시 당위원회 리강석이는 실무팀을 이끌고 소차 옛도시 개조공사 일선에 찾아가 군중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근 20년의 개조공사를 거쳐 상해시의 모습은 전지개벽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18년 말까지 전시적으로 가옥이 낡고 설비가 낙후한 이른바 2등급 낡은 골목 표준 이하의 주택이 263만 평방미터 남았습니다. 이 구역은 실로 가장 개조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상해시 황포구 건설관리위원회 주불의 부주임은 처음에는 낡은 도시구역을 개조한다는 것은 그냥 허물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지 남겨야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병목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주불의 부주임은 병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낡은 도시구역 개조의 중요한 시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줄 알면서도 과감히 전진하고 즉각 조사하고 즉각 고쳐야 합니다. 올해 상해시에서는 이른바 2등급 낡은 골목 표준 이하의 가옥 50만 평방미터를 개조하고 2만 5천여 가구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반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황포구는 전년 개조 임무를 완수했고 전시적으로도 계획의 90%를 이미 완수했습니다. 상해시 당위원회 리강석이는 학습 교양이나 조사 연구 그리고 문제 검토와 정돈 개혁을 막론하고 모두 형식에만 그치고 말만 하는 행위들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제 교양 활동 전개를 상해시를 시찰할 때 했던 종석이의 연설 정신과 잘 결부시켜 초심 사명을 과감히 진취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자각적인 행동으로 전환시켜 조제 교양 활동이 진정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면 상해시는 한창 한 사이트 내 일괄 처리 행정사무 간소화 개혁을 초점으로 가장 높은 표준, 가장 높은 수준에 맞춰서 국제인류의 경영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 체험 수준, 봉사 편리화, 봉사 보급률 등을 한층 더 제고하자면 아직도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상해시 빅데이터 센터 응용개발구의 폐유른 부장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기에 우리는 더 힘써 노력해 시간을 더 줄이고 절차를 더 줄이며 또 자료를 줄이고 다니는 차수를 줄이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인터넷 사무 처리가 쇼핑하는 것처럼 편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면 상해시 여러 주제 교양 활동 단위들은 2,100여 건의 정돈개혁 문제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중 1,300여 건을 입건해 정돈개혁을 진행했으며 정돈개혁 완수의 시간표까지 작성해 하나하나 실속 있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11, 17시까지 태풍 대기마로 하여서 절강과 상해, 강소, 안위, 산동, 복건 등 6개 선과 직할시 651만 명이 피해를 보고 445만 6천 명이 비상대피했습니다. 절강과 상해, 강소 등지의 3만여 명 소방대원들은 6,200여 명의 군중들을 위험에서 구조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응급관리부는 국가식량물자비축국과 함께 절강성 리제구에 만개 접이식 침대 등 중앙구조물자를 보냈습니다. 절강성 홍수 태풍 가물방지지휘부의 통계에 의하면 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리키마 태풍으로 해서 절강성에서는 32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절강과 강소, 안위 등지에서는 적극적인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해 후 자아 생산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풍 리키마는 절강, 강소, 안위 등지를 꿰찔러 11일 저녁 8시 50분경에 산동성 청도시 황도구 연해 지역에 재차 상륙했습니다. 상륙 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9급에 달했습니다. 리키마의 상륙은 청도시에 비교적 큰 빗바람을 몰아오지 않았지만 10일 저녁부터 산동성 많은 곳에 지속적인 폭우가 내려 일부 지구에 물이 치기도 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강우로 하여 산동성 전성 농작물 피해 면적은 46.3km에 달했고 무너진 가옥은 106채이며 직접적인 경제 손실은 5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농업의 경제 손실이 4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산동성 각지와 각 부문은 리키마로 인한 폭우의 영향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11일 오후 3시 30분까지 유방과 림기, 일조 등 12개 시는 10만여 명 군중들을 비상대피시켰습니다. 북산과 함께 태풍 레키마 위력이 점차 약화되었지만 장시기 강우 영향은 여전히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3일 동안 화북과 동북도 큰 범위 내 강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에 놀러온 로양시의 처녀 우가휘는 안산 서역에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거석철이 통근차처럼 빠르고 편리한 데다가 봉사까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산 서역에서 차로 10여 분 달리면 안산 강철회사 대형공장엔 레일 생산 작업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공장장 염정태는 작업장에서 한창 노동자들을 거느리고 최신 레일 주문 임무를 완수하느라 애쓰고 있었습니다. 염정태 공장장은 25m 레일로부터 지금은 100m 레일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제품의 생산질은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철 레일 궤도는 세계 각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철도가 있는 곳이면 안산 강철 공장에 철도 레일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초고속 레일 10개 가운데서 7개는 료령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생산되는 100m 레일은 110만 톤에 달하는데 이를 한 줄로 쭉 연결하면 2천여 킬로미터나 됩니다. 그러니 전국 모든 초고속 철도 레일을 다 포함하고 있는 셈입니다. 2016년 10월 17일 신조 11호 유인 우주 비행선은 장정 2호 FI-11 운반 로켓에 탑재돼서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중 관건적인 부품인 분리기구 연결고리가 바로 요령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룡호로부터 부흥호에 이르기까지 첫 선반으로부터 첫 항공모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C-919 여객기로부터 향양 주해오문 대교에 이르기까지 요령 제조는 중국 장비를 대변하며 세계를 놀래우고 있습니다. 7월의 대련은 바닷바람이 시원하고 일조가 따뜻했습니다. 제13회 여름철 다보스 론다는 대외로 개방하는 요령의 흡인력을 계속 세계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련의 대외 수출입 총액만 해도 전반 동북의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련시 상무국 류국지 부국장은 경제 글로벌 행정이라는 심각한 변화에 적응해 무역과 투자 자유화, 편리화 수준을 전면 제고해서 개방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협력의 예비를 발굴하며 대외 협력의 새 성장점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 발전하려면 개방을 확대해야 하고 더욱이 환경이 좋아야 하고 생태가 조화로워야 합니다. 요령성 본계시는 강철로 유명한 도시로 한때는 위성으로도 보이지 않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요령성의 가장 중요한 수원 함양구인 본계시는 전국적으로 남먼저 생태도시 건설과 법 제정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생태환경 건설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위성으로도 보이지 않던 도시가 볼거리가 너무 많아 다 볼 수 없는 도시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본계시 당위원회 강소림 서기는 생태도시 건설과 법 제정으로 친환경 발전과 친환경 생활이라는 이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면서 먼저 생태를 잘 보호하고 오염을 잘 다스린 다음 친환경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일 저녁 폭도들이 여러 곳에서 형항경찰을 향해서 석유탄을 투척해 경찰 한 명이 화상을 크게 입었습니다. 이날 형항경찰 측이 반대 통지서를 발송했음에도 여전히 형항 여러 곳에서 시위대가 나와 있었습니다. 폭도들은 장사만 경찰서와 첨사저 경찰서, 만자경찰본부 등지에 경찰들에게 석유탄을 투척하고 강한 불빛으로 경찰대를 비추었습니다. 경찰 한 명은 첨사저 경찰서 내에서 근무하던 중 폭도가 투척한 석유탄에 맞고 두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초보적인 진단 결과 왼쪽 다리 10% 부분에 2급 화상을 입고 오른쪽 다리 3% 부분에 1급 화상을 입었습니다. 향안특별행정구 정부 경무처 로위총 처장은 부상한 경찰을 찾아서 유문했습니다. 로위총 처장은 지무시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로위총 처장은 타인의 안전을 돌보지 않은 폭도들의 불법 폭력 행위는 사람들을 크게 격분시키고 있다면서 폭도들의 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로위총 처장은 타인의 인신 안전을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 안전까지 위협하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 경찰은 반드시 전력을 다해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비웠습니다. 연일간 향한 과격 시위대는 수차 극단적인 수단으로 경찰들을 공격했습니다. 과격 시위대가 벽돌, 철봉, 유해 액체와 분말, 심지어 석유탄까지 사용해 여러 명 경찰이 다치는 참혹한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특별행정구정부 정무사 장건종 사장은 시위를 발표한 글에서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위법 행위는 향항의 안녕과 안정을 크게 충격했다면서 이로써 단연간 이룩된 향항의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변수가 많은 지금 상황에서 사회 동란이 평정되지 못한다면 해고열과 가문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장건종 사장은 향항경제의 이번 주기성 악화는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사스와 금융위기의 충격과 비교할 때 이번 충격은 더 준엄하고 회복 시간도 더 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건종 사장은 특별행정구 정부가 한뜻으로 단계를 이루고 상하가 한마음이 되어서 향항의 안녕을 조속히 회복할 것이라며 손잡고 폭력을 향해서 거부를 외칠 것을 향항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당면의 준엄한 상황에 비추어 향항은 8월 13일 행정회를 회복하고 기업 지원, 취업 보상 방침에 따라서 일련의 민생 낭세를 해결하고 기업에 협조하는 조치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공포를 앞두고 있는 시정 보고도 경제와 민생 이재 관련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8월 9일 도미니카 메디나 대통령이 대통령부에서 중공중앙 대외연락부 리군 부부장이 인솔한 중국 공산당 대표단과 회견했습니다. 메디나 대통령은 수교 1년 내 두 나라가 이룬 풍성한 성과를 적극 평가하면서 각 측은 한계 중국의 원칙을 지키고 당적 왕래를 심화하며 두 나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군 부부장은 중국은 도미니카와 함께 두 나라 정상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잘 실천하고 실무협력을 추진하며 두 나라 관계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려다고 전했습니다. 방문 기간 리군 부부장은 도미니카 여야 주요 정당 지도자들과 회견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소식통이 2019년판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한국의 국방 맹호 순위를 2위로부터 4위까지 강등시킬 계획이라고 비로했습니다. 지난해 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준동맹국으로서 2위를 차지했으며 오스트라리아에 보금에 갔습니다. 그러나 일본 교도통신 10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백서는 오스트랄리아, 인도, 아세안의 뒤를 이어서 한국을 4위로 강등시켰습니다. 소식통은 이는 사실상 한국의 중요성을 낮춰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과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마찰을 빚으며 쌍무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반세기 이래 최악에 이르렀습니다.
예멘 주재 유엔 인도 사무 조율원 리즈 그란데가 11일 성명을 발표해서 예멘 임시 수도 아덴에서 8일부터 시작된 폭력 충돌이 부단히 승격되면서 이미 40명이 숨지고 26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구설임이었습니다.
시사 해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과 미국 간 각축의 진정한 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군이 10일 이날 조선이 이름모를 발사체 두 매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름 남짓한 동안 조선이 진행한 다섯 번째 발사이며 한창 진행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겨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선과 미국이 한편으로 발사와 합동군사연습으로 각축을 벌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카드를 쟁취하기 위해서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향후 쌍방이 분쟁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공동인식을 모색해낼 수 있을지가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조선은 발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선 이틀의 발사는 각기 7월 25일, 7월 30일, 8월 2일, 8월 6일에 진행했습니다. 7월 16일 조선은 만약 합동군사연습을 고집한다면 조선과 미국 간의 사업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에 경고했습니다. 7월 26일 조선중앙통신사는 또 7월 20일 진행한 발사는 이른바 호전적인 한국군이 최근 공격형 무기를 용입하여 합동 군사연습을 강행한 데 대한 경고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측이 여러 번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8월 5일 계획대로 합동 군사연습을 전개했습니다. 조선유무성 대변인은 8월 6일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조미 공동성명과 조선과 한국 간의 두 가지 선언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로 인한 조선의 반제 조치에 미국과 한국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경제전략연구원의 왕준생 연구원은 조선이 최근 진행한 발사활동은 국방력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미국의 양보를 자극하려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왕준생 연구원은 조미량국이 반도 비핵화를 두고 공동인식을 달성하기 전까지 조선의 자전미사일 발사와 한미 간의 합동 군사연습은 모두 상대 압력을 가해서 비핵화 담판에서 더 많은 협상 카드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이 지난 여러 번 발사한 발사체의 사거리는 모두 단거리 발사체였으며 조선은 신형 전술 유도 무기나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주장했고 미국과 일본, 한국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국 싱크탱크 미국 안전센터의 겸직 고급 연구원인 김도연은 조선이 단거리 미사일을 선택해 발사한 것은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어 자국에 더 유리한 국면에서 새 라운드 조미 담판을 전개하는 동시에 또한 미국을 철저히 자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 보면 미국은 조선의 경고를 무시한 채 군사연습을 고집하고 조선의 발사 활동에도 침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행위는 그와 김정은 위원장이 달성한 협의를 어기지 않았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에스퍼 국방장관도 6일 미국은 조선의 발사 활동에 과격한 반응을 취하지 않고 대화의 대문을 계속 열어둘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8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8일 다시 조선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편지를 받았다고 비유했습니다. 비록 김정은 위원장은 편지 속에서 한미합동 군사연습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편지 속에서 아름답고 적극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선은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회담하겠다고 비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를 보냈다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입장을 밝히거나 또는 조선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미국이 침착한 태도를 보였다는 등등은 모두 쌍방이 서로의 압력을 가는 동시에 여지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대화와 담판을 통해서 정치적 수단으로 조선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쌍방의 공동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2월 조미 지도자의 하노이 회담이 무산된 후 조미 관계와 반도 비핵화 담판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잠깐의 회견은 대화 담판의 새 기회를 가져다 주었지만 쌍방의 재협상 가동 진척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앞서 있은 담판에서 미국은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선이 요구했고 조선은 단계별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번에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비유했습니다. 왕준생 연구원은 쌍방 간의 상호 신뢰가 부족하고 쟁점이 뚜렷한 상황에서 앞으로 있을 비핵화 담판에서 미국이 조선의 합리적인 관심을 제공할 수 있을지 또 쌍방이 각 측의 공동 노력하에 비핵화 방식과 목표에서 심각한 쟁점을 완화할 수 있을지가 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과 미국 사이의 각축 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기였습니다.
중국 엄마들이 선호하는 비학 분유, 신선한 생우유로 만들어서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57년간 중국 인들을 위해서 특별 제조된 비학 분뇨 매년 7천만 통 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학 분뇨 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라디오 소설 해학과 재미 속에서 인생을 읽는
라디오 소설
최국철 작, 최복음 연출, 간도 전설 29번째 시간입니다.